세상살이 맑을살이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세상살이 맑을살이 58번째 시간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에서 한국 진도 인근 해상에서 가라앉은 세월호 관련 보도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한글 단체가 세월호 침몰 사고 보도에서 외국어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지적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글문화연대는 예를 들어서 구조요원들이 세월호에 접근할 때 안내하는 줄을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는 안내줄이나 길잡이줄이라고 쓰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월호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기층을 에어포켓이라고 하는데 에어포켓은 선박이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사건 현장에 설치한 공기주머니와 혼동될 수가 있어서 이를 배안 공기층으로 풀이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글문화연대에는 지적했습니다. 언제나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지는 세상살이 맑을살이는 먼저 새로 등장했거나 화제가 된 낱말을 통해서 한국사의 모습을 소개해드리는 한국말은 진화한다로 시작합니다.
한국말은 진화한다.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여주는 현상들이 꽤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향을 한국 언론에서는 보통 1인 가구가 증가했다고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1인 가구가 한국 사회 전반에 이런저런 영향을 미친다는데 오늘 알아볼 신조어는 바로 이런 경향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은 흔히 알봉족이라고 한다.
아, 제가 혼자 사는데 많이 사면 못 먹고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알봉족의 주 소비층은 단연 1인 가구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조어는 바로 알봉족입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맑을살이지기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알봉족이란 말 사실 아주 낯선데요. 무슨 뜻입니까?
네, 알봉족이란 낮게 포장된 먹을거리를 애용하는 새로운 소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알봉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혹시 과일 한 알, 음식 한 봉지란 말에서 온 건가요?
맞습니다. 신선식품인 과일을 세는 단위인 알과 공유식품인 시리얼 같은 가공식품을 담는 단위인 봉에서 따온 말입니다. 사실 혼자 살거나 맞벌이 부부같이 가족이 많지 않은 가정은 과일이나 음식을 많이 살 필요가 없겠죠. 과일을 사도 두서너 알, 그리고 음식은 한두 봉만 사도 충분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알봉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봉족이라면 일단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연상하게 되는데요. 이 알봉족이란 신조어가 나올 만큼 한국에서는 1인 가구가 많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24년 전인 1990년에 한국 내 1인 가구의 비율이 9%였는데요. 그런데 20년이 흐른 지난 2010년에 이 비율이 약 24%로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네 집 가운데 한 집이 1인 가구인 셈이죠.
그런데 이 알봉족이 확산하는 데는 소셜 커머스가 한몫을 했다고 하죠?
네, 소셜 커머스라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 많은 사람이 모여서 공동 구매를 통해 상품을 싸게 사는 상거래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셜 커머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의 변하는 취향에 맞춰서 상품을 기획하는 데 능한데요. 이 사람들이 일찌감치 1인 가구의 필요를 알아내고 소포장 제품을 상품화해 선보인 겁니다.
이렇게 알봉족이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자 관련 업계, 특히 먹을거리를 파는 상점들이 속속 알봉족을 겨냥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죠?
네, 많은 상점이 소포장, 낱개, 그리고 크기가 작은 식료품을 파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을 알로 100원 단위의 싼 가격에 파는 곳이 많아졌고요. 심지어 과일의 크기나 익은 정도에 따라 개당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봉 단위로 파는 식료품도 인기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음식을 밖에서 먹거나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빈도가 높아서 이렇게 봉으로 포장된 가공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 속 낱말 탐험.
아, 2분기에 가게 그 신용 곧 그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의 그 가계 대체
어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제1금융권은 뭐고 또 제2금융권은 뭐야?
저게 다 금융기관 종류 아니겠니? 그것만 있는 줄 알아? 제3금융권도 있지.
1분기 증가폭에
남한에서 살면 은행만 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뭐가 저렇게 많습니까?
어렵게 생각할 것 없어. 제1금융권은 그냥 우리가 자주 가는 은행을 생각하면 되고 다음 제2금융권은 은행 말고, 그러니까 보험회사나 증권회사를 말하지.
그럼 제3금융권은 뭐예요?
나머지 남은 금융기관이 뭐가 있나 생각해봐. 주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체들이야. 쉽게 돈을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아가는 업체들, 알지?
그런데 난 평생 살아도 은행 말고 다른 금융기관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말씀을. 살다 보면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할 일이 생긴단다. 네가 몰라서 그렇지. 특히나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는 언젠가 한번 꼭 들를 일이 생길 거야.
아이고, 일 없습니다. 은행 가는 것도 복잡한데 증권회사가 웬 말입니까? 정말 일 없습니다.
남한에서 살면서 접하는 용어를 익혀보는 생활 속 낱말 탐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통신과 관련된 말들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금융, 즉 돈을 융통할 때 쓰는 용어를 익혀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먼저 상황극에서 금융기관이란 단어가 새로 나왔죠?
네, 금융기관이라 하면 사람들에게서 자금을 조달해서 기업이나 개인에 빌려주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는 기관을 통틀어 이릅니다. 은행이나 신탁회사, 보험회사, 농협수협증권회사, 그리고 상호신용금고 따위가 있죠.
아까 들으셨겠지만 남한에서는 이런 금융기관을 또 세 부류로 나누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1, 2, 3 금융권인데요. 먼저 제1금융권은 보통 은행을 뜻합니다.
이 제1금융권에 들어가는 은행도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다면서요.
네, 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중은행은 전국적인 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뢰도가 높은 상업은행을 말합니다. 다음 지방은행은 지역마다 있는 은행으로 점포가 되게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은행은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과 더불어 흔히 제1금융권이라 불리는데 점포수가 지방은행보다는 많지만 시중은행보다는 적습니다. 예를 들어 농협이나 우체국 등을 이런 특수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제2금융권과 제3금융권에는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네,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으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저축은행, 그리고 새마을금고 등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제1, 제2금융권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제3금융권이라고 하는데요. 제3금융권은 주로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나 사채업체 등을 뜻합니다.
지난 6월 29일에 정부가
그럼 승무도 저런 제1, 제2, 제3금융권을 다 이용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증권회사 그리고 보험회사를 이용하지.
그래요? 나도 그럼 뭔가는 하기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펀드 같은 거 하나도 없어?
네, 없어요. 살짝 알아보니까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아예 들 엄두도 못 냈어요.
아유, 무슨 말씀을. 그러지 말고 오늘부로 적금이나 하나 들어라. 안 그래도 내가 오늘 은행에 갈 참인데 같이 가자. 은행 가서 상담도 좀 받고 너한테 맞는 금융상품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고. 자, 쇳불도 단김에 빼랬다고 지금 가보자.
생활성 낱말 탐험, 오늘은 금융기관의 종류와 관련 있는 용어들을 익혀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은행 업무에 연관된 말들 배워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
표준어에 대한 궁금증부터 순화어에 이르기까지 남한 말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인 바른말 고운말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데요. 오늘은 북한 이탈 주민 리두식 씨의 사연입니다.
미국에 공부하러 간 자식 때문에 혼자 사는 저를 보고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자식 치닥거리에 고생이 많다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말할 때나 글 쓸 때 보면 자식 치닥거리 한다고 할 때 이 치닥거리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치닥거리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치닥거리라고 하던데 어떤 표현이 맞습니까?
네, 치닥거리와 치닥거리 그리고 치닥거리 가운데 뭐가 맞느냐는 질문이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한국말을 가르치는 유니스킴 선생님에게서 답을 들어볼까요?
네, 리두식 씨. 남의 자잘한 일을 보살펴 도와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치닥거리가 아니라 치닥거리입니다. 또 치닥거리 앞에 뒤라는 말을 붙여서 뒤에서 일을 보살펴 도와준다는 뜻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도 역시 뒤치닥거리로 쓰면 안 됩니다. 뒷말이 거센 소리인 치읓으로 시작하니까 사이시옷을 넣을 필요가 없이 뒤치닥거리로 쓰면 됩니다.
알파맘, 헬리콥터맘, 피조맘 등 자식 치닥거리에 온갖 정성을 쏟아붓는 엄마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들을 특징짓는 단어로 치닥거리가 맞는 표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살이 만글살이었습니다.